오늘 저녁 저희들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을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로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경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인생 경기를 어떻게 훌륭하게 치룰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경기를 치룰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기에는 승자가 있고 또 패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승리하는 자도 없고 항상 패배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 경기 중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승리하는 자가 없으므로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다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패배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곳에서 투제를 불태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이 주창자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늘 심호흡을 세 번을 합니다. 다음같이 말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는데 첫 번째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확신을 마시고 두려움을 내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힘을 마시고 나약함을 내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호흡에서는 나는 승리를 들이마시고 패배를 내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패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인물이 나옵니다. 기생의 자식으로 왕따 당했다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된 입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 패배를 딛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 역전승에 관한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며 가정으로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다는 돕당에 거하면서 잡류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까? 그가 단순한 폭력배의 두목이었을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내용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장로들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입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키가 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처럼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날까요? 쉽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규모가 작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위대한 역사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안에 가장 위대한 가능성이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느 누구도 성자나 성녀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전승을 이루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정말로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입버릇처럼 뭔가를 하다가도 잘 안 되면 환경이 나빠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입다야말로 환경이 나빴습니다. 또는 나한테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역시 입다야말로 배경이 없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 이후로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할 수 없이 입다는 돕당에 거하면서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입다야말로 환경도 나빴고 배경도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름의 뜻,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환경과 배경을 탓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정말로 절망 중에 새로운 내일을 열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의 간디나 독일의 슈바이처처럼 20세기의 3대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천 풍원이라고 하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었을 때 19세에 폐계력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역을 통해서 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죽음이 앞에 있었는지 그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따돌리던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은 입다를 따돌렸지만 나중에는 전 백성들이 와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또한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했지만 나중에는 그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돌림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절대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돌림 당하는 그 시간을 잘 알고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그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따돌림 당하는 그런 태도, 그런 언행, 그런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죠. 어떤 분은 따돌림 당하기를 자초하면서 나중에는 따돌림 당했다고 속상해합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따돌림 당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이유 없이 따돌림 당한다 하더라도 넉넉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그들만이 함께 놀고 시간을 주어서 그렇게 놀고 있을 때에 그 시간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고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놀 때에 나는 자기 발전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무슨 염려와 소외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경을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잘 붙잡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합니다.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질도 사람도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이 맺혀서 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에 엄청난 세력을 형성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와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몬 족속으로부터 동족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다였습니다.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그 서러움과 분노를 사회에 쏟아붓고 이웃에 쏟아부어서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입다는 자기에게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활용했고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요 위대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이따처럼 그 감정조차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한에는 엄청난 잠재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힘을 창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전력을,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은 누구나 한 번쯤 입다처럼 거절감과 또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딸돌렸던 사람들이 찾아와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성취를 해도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입다는 암몬족속이 쳐들어와서 도와달라는 그 길라 장로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내가 미워해서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거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입다도 인간적으로는 돕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입다는 자기 백성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분대로 또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큰 뜻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되었고 암몬 자손과 싸워 나가는 것을 그는 수락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중요한 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인생의 승리, 그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 구절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죠. 어떤 분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또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후자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찾고 그 아뢰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다처럼 여호와를 찾고 아뢰는 게 되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누리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한 것으로 실패 공포증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실패 공포증에 걸려서 일을 망치거나 아예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적으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미국 남부의 성공학자의 학자인 폴 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매기 훈련법이라고 하는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금붕어 어항이 있는데 이 어항 한쪽에는 금붕어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굶주린 매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유리로 벽을 세웁니다. 이 굶주린 매기가 금붕어를 잡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다가도 유리벽에 부딪혀서 아픔을 느끼게 되죠. 절대 못 먹지요. 그렇게 계속 몇 번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 나는 금붕어를 먹을 수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의식화시켜버립니다. 그때에 이 유리벽을 치웁니다. 이제야말로 금붕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기는 쏜살같이 금붕어 쪽을 향해 가다가 가운데쯤에서 획 돌아서며 도망갑니다. 못한다고 미리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묻어두고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는 매기는 실패 공포증에 걸린 것입니다. 또 하나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유명한 성공 연구자 지글라라는 분이 벼룩이 훈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벼룩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점프력을 갖고 있죠. 자신의 몸 크기의 100배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몸이 워낙 작다 보니까 한 2, 30cm 정도 뛴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이 뛰죠. 이 벼룩을 작은 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 병 안에서 한참을 뛰던 이 벼룩, 기껏 뛰어봐야 그의 한계가 병 뚜껑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병에서 그는 벼룩은 내 능력은 병 뚜껑이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 한계를 한정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때의 병 뚜껑을 엽니다. 이때야말로 뛸 수 있는 자료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뛰어봐야 병 뚜껑이다 이렇게 뛰는 것을 짐작을 하고 뛰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면 되는데 뛰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한다고 실패 공포증에 걸린 것입니다. 실패 공포증에 걸리면 자기에게 있는 그 위대한 가능성이 사라져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실패 공포증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실패가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로 실패 공포증에 걸린 자가 바로 진정한 실패자입니다. 한 번 성공한 것이 곧 그 사람을 성공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 번 실패한 것이 곧 그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를 가진다면 결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울음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청년을 조용히 불러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냐고.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만화를 굉장히 잘 그리는 편인데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계속 만화 그려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 청년은 그 교회의 허름한 창고에서 만화를 계속 그립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유난히 쥐가 너무 많습니다. 쥐가 너무나 징그러워가지고 쥐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쥐를 아주 예쁘게 그렸습니다. 짐작하시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쥐가 바로 미키마우스였고 미키마우스로 인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만화가가 탄생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수많은 막힌 담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막힌 담 앞에서 절망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은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길이 많은 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링컨은 말하기를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링컨의 고백처럼 언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성급한 마음으로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